예,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16 verse 12 through 16. 우리가 전에 11월 말까지 살펴볼 때 이 구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몇 시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금요성경 공부가 쉬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금요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16장을 보고 있고요. 12절에서 16절까지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을 살펴보고 이제 16장까지 일단 좀 멈추고요. 이제 17장부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앞으로 한 두 번 더 금요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보고 이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금요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율법과 옛 언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율법과 옛 언약에 대해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성경 공부 한 후에 또 계시록 17장부터의 말씀은 다시 또 우리가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특별히 이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우리가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16절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나오죠.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원리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말세, 교회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었고 사실은 잘못된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전쟁이라고 표현은 하시지만 전쟁보다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 가깝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단과 사단이 다스리는 온 세상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마침내 최후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은 전쟁처럼 보일 거고요.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기 위해 올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하신 것 생각나세요? 그때 왜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왜 출애굽 구원이 400년이나 기다려야 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즉,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하게 하는데, 그 정복전쟁도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전쟁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전쟁이었죠. 가나안 땅에.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진멸전쟁이었어요. 진멸전쟁. 진멸전쟁은 뭐였죠?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족속들. 당시에는 사단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남녀노소 가축을 가리지 않고 다 진멸하는 전쟁. 왜 진멸을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 아마겟돈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미리 가르치게 하신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진멸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심판을 집행하는 전쟁이 마지막 날에도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가르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리키는 예표와 그림자였죠. 예수님이 먼저 참 이스라엘로 오셨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은 교회를 사방으로 둘러싼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지금도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푸냐면은요,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싸우는 세상 전쟁, 그래서 뭐 옛날에 그랬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을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보고, 이제 그때가 되면 말세가 온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푼다는 거죠. 그렇게 이 전쟁의 이해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또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실제로 막, 뭐, 육체적으로 창과검, 지금 창과검이 아니라 뭐, 미사일과, 뭐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싸움의 내용이 뭐냐? 12절에서 15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13절에 보면 더러운 새 영이 나오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각각 용과, 즉 사단이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자기 백성들을 모아요. 근데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게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다. 더러운 영들이. 즉, 거짓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여 세상 죄인들과 함께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거짓과 진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와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미 아마겟돈 전쟁은 시작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이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끝에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내리기 위해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사단이 잠깐 노임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가장 큰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거짓이 득세하는 것 같은 진리 복음은 거의 사라지고 죽어가는 모습인 것처럼 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의 실상은 피 흘리는 육체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로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 거짓과 진리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세영이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떤 전쟁을 벌이는지를 올바로 봐야 되는데요. 이 더러운 세영이 용이 가리키는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부터 나와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는데,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요. 모든 것에서 다 흉내를 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흉내를 내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처럼 사단도 삼위일체의 모습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 둘이 나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래서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가 셋이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거짓으로. 근데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의 다른 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어요. 짐승은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을 모으더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거짓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어쨌든 온갖 거짓으로 교회 안팎으로 세상과 교회 안에까지 미혹하여 세상 죄인들을 모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공격하며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고요. 거짓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온갖 세상의 원리, 온갖 인본주의, 온갖 사람의 소견이 다 거짓의 공격이죠. 우리는 거짓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빠진 모든 거짓 학문들, 거짓 과학, 거짓 철학, 거짓 종교, 거짓 공평과 정의. 지금 이것이 가장 큰 공격이죠. 거짓 평화, 거짓 행복, 거짓 가치관, 너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라. 이런 모든 거짓들로 세상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진리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여 많은 교회들이 거짓을 따라가고 사단의 회가 될 거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견과 거짓 공평과 정의, 거짓 사랑,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런 것들이 주장하는 교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여기에다 14절에 보면 이 더러운 새 영이 귀신의 영이라, 데보, 거짓 이적까지 행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여 따라가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거짓 이적도 행한다고 하세요. 사람들이 보이는 걸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이 죄인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도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하려고 많은 체험을 주장하고 뭐본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고 왜 우리도 보이는 것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짓 이적이 나타날 것이라. 근데 가짜죠, 이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진리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즉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이적을 보고 따라갈 것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더러운 영들의 미혹이고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교회가 막 배교하게 되고 막 거짓 교회들이 생겨나고 막 사람들이 막 진리 복음을 떠나서 거짓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하지만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한번 이 세상을 흔드시고 마지막 말세의 재앙을 내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서 교회와 말씀과 예배를 떠나가는 모습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잃어버리시는 모습일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 교회에서 거짓 성도들을 구별해 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교회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 군데 살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거짓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 거짓 미혹을 허락하신대요. 잠시 동안.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는. 그런데 그 거짓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 것도 허락하신대요. 왜? 그들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거기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가를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을 드러내셔서 그들로 심판을 받게 하는 이 심판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죠.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뭐 보이는 걸로, 체험하는 걸로, 뭐 내가 들었다, 보았다, 이런 걸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 복음과 믿는 것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세 영이, 이 거짓의 영이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온 세상과 교회 안에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모아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방으로 대적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고 할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방의 거짓인 공격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진리복음 버리고 다 거짓에 따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사단이 사방으로 자기의 세력을 모아 교회와 성도들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데요, 지금도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사방으로 사단과 그 세력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성경은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계시다. 사방으로 둘러싸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사방의 대적들,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지켜가고 계시다. We are surrounded by God. 이 말씀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최후 심판의 날까지 어떤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순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도 사방이 거짓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미디어들, 거짓일까요? 진리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 그냥 내버려둬서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다 따라가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꼭 가정에서 진리 복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사람의 생각들 다 하나님이 없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요. 요새는 그 거짓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하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5절에 깨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 싸움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과 복음 안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싸움이라는 거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저 잘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잘 되고 그 목적으로 가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왜 예배를 지키고 우리가 진리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지, 왜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거짓에 노출되어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금방 미혹되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전쟁이고요. 이제는 창과 검에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닐지라도 더욱 치열한 전쟁으로 갈 것입니다. 거짓과 진리 복음과의 전쟁. 이제도 사단은 쉬지 않고 일하며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된 백성들을 통해 온 세상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자기 백성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이에요. 사단이 자기 산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으로 다 모으시고 택한 백성들 중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모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는 진리복음을 믿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진리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에 모으시고 지켜가세요. 그래서 우리도 진리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세 영이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세 더러운 영이 자기 산으로 모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이것이 좀더 자세히 보여집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계시록 20장을 앞으로 좀더 자세히 보겠지만 천년이 찰때 천년왕국이 끝나는 거죠. 말세가 끝난 때 사단이 최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가 오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 마지막에 사단이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자기 백성들을 모아 성도들의 진 그리고 사랑하는 성을 둘러싸고 공격할 것이라고 하세요. 성도들의 진,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가장 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현실을 경험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이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는 모습에서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죽어가는 모습으로 끝까지 진리복음을 지키는 것으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세상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세상의 통치자들과 죄인들에 둘러싸여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으셨고, 그때까지 진리복음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방으로 둘러싼 대적들에 의해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로써 사단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이고 승리한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써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깨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부활 승리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사단이 바보예요. 왜? 똑같은 짓을 교회에다 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자기가 이긴 줄또 착각해요. 결국은 사단이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똑같이 할 거예요. 이를 통해 오히려 사단과 그의 세력은 최후 심판을 받을 거고요. 진리복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은 다 승리하여 천국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이제도 그 싸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기까지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든지 진리복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인내하며. 그것이 우리의 승리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단은 아마겟돈으로 자기 백성을 모으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아마겟돈 도대체 어딘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아마겟돈이란 지명을 가진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영적인 의미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렇다면 왜 계시록에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어디서 이 단어를 도대체 가지고 오셨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글이 있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도 썼지만 또뭘 썼죠? 요한복음 썼죠. 또뭐 썼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계시록.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이 쓴 성경을 통해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보면 16절에 가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아마겟돈이 히브리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곳으로 모으더라. 그런데 이것이 사도 요한이 쓴 글의 특징이에요. 사도 요한이 가끔 쓰신 글에 히브리어로 이런 말인데 이런 뜻이더라라고 풀어주신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몇 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히브리어로는 가바다인데 그 뜻이 뭐예요? 돌을 깐 뜰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히브리 말로 골고다인데 그 뜻을 알려주세요. 해골, 스컬이라는 곳에 나가셨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해골이라 하는 히브리어로 골고다라는 것으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기서도 히브리어로는 라보니 하는데 풀어서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9장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에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기서도 히브리어로 아바돈.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요? 무적행에 사자라. 지옥에. 그러면 지금까지 네 구절 살펴보았죠. 이네 구절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네 구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사도 요한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꼭그 뜻을 같은 구절에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바다, 돌을 깐 뜰. 골고다, 해골. 라보니, 이는 선생님. 아바돈, 이는 무적행의 사자. 같은 구절에서 히브리어를 말씀하실 때마다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실 때에는 그 구절 안에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뜻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절 안에. 우리가 16절 한국어 번역으로 보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해서 조금 모호하게 보이지만 영어로 보면 And they gathered them together to the place which is Hebrew is called Harmageddon. 즉, 할마게돈이라고 불리우는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게 무슨 뜻이냐? They gathered them together to the place.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은 한 장소로 모이다, 모이는 곳, 모이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어를 다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마겟돈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어떤 단어일까요? 할 마게돈.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이라는 단어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할? 맞아요.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 mountain. 그래서 합치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산이라는 거예요. 산. 모이는 산. 산으로 모임. 근데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assembly. assembly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Mountain of assembly, mountain of church, mountain of gathering. 집회의 산, 교회의 산, 산으로 모여 있는 교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모아요. 그러면 사단이 자기 백성들을 모은 집회, 사단의 교회, 사단의 산에 모여 있는 교회. 그런데 그 산은 어떤 산일까요? 사단이 자기 보좌를 둔 산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Isaiah 14, verse 12 through 15.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단이 여기서도 하나님을 흉내내죠. 하나님이 자기 산에, 자기가 거하시는 거룩한 산에 보좌를 두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을 흉내내요. 사단도 북극 지폐의 산, 북쪽에 있는 모이는 산을 만들고 자기 교회의 산에 보좌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보면 Mountain of Assembly예요. 아마겟돈입니다. 사단의 교회. 그런데 이 아마겟돈은 사단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보여주세요. 시편 48편에 가보겠습니다. 48편 1절에서 2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도 북방에 있는 원래가 하나님의 산이죠. 북쪽에 있는 자기의 거룩한 산에 자기 보좌를 두셨다.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세요?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 천국이죠. 그리고 그 산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으로 그 시온산에 모아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10절, Isaiah 35, verse 10.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의 구원, 속량함,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시온산에 와서 영원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의 현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을 모으시는 산, 집회의 산, 교회의 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 거기가 바로 참 아마겟돈이라는 거죠. 이를 사단이 흉내내요. 자기의 아마겟돈으로 자기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사단의 아마겟돈에 모여 사단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마겟돈인 지폐의 산인 시온산,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시온산, 참 아마겟돈의 모습을 계시록 14장에서 이미 보여주셨죠.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늘의 시온산에 14만 4천. 14만 4천은 뭘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완전수.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집회의 산, 교회의 천국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참 모이는 산인 아마겟돈이라는 거죠. 두 아마겟돈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사단이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산인 아마겟돈은 하나님의 참 아마겟돈을 흉내낸 가짜라는 거죠. 사단은 모든 게 비슷해요. 다 모방하고 흉내내거든요. 그런데 다 가짜고 거짓입니다. 거짓 가짜 아마겟돈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참 아마겟돈을 대적하고 공격하는데 그 현실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신 곳인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세, 이 교회 시대에.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예수님의 교회가 바로 이 모이는 산입니다. Mountain of Assembly. 하늘의 시온산을 이 땅에서 증거하게 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아마겟돈. 그리고 이 교회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하나님도 모으고 계시고요. 사단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사단의 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 있고, 사단과 혹은 이 세상을 그들의 주와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 모임, 두 모이는 산, 두 교회의 싸움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복음과 세상 소경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예요. 최고로 치열한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왜? 그 싸움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이 너무나 미련하여 또다시 온 세상을 미혹하여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해도 만왕의 왕 만주가 되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비웃고 계세요. 그리고 잠시 내버려뒀다. 그들의 죄가 찰 때에 진멸하는 심판을 내리시고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악의 세력을 향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짓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 복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싸움과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담대히 이긴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복음과 예수님과 교회와 형제들과 예배와 천국 소망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끝까지 인내하며 붙들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승리입니다. 흔들리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팬데믹이 지금 내 믿음과 예배의 삶과 교회에서 나를 흔드는 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인내하며 지키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더욱 교회, 즉 하나님의 모으는 산에 속하여 심서 함께 하나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우리 대유빌로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시온산 그리고 천국으로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으셨음을 이 땅의 교회로 모으심으로 증거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신 전쟁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더욱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으로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지키고 깨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방으로 온갖 거짓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끝까지 진리 복음과 거기에서 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더욱 든든히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금요 성경 공부는 다음 주까지 이제 한번더 온라인으로만 드리겠고요. 그 다음 주 1월 21일부터는 다시 모여서 금요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대면으로 모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자가 격리를 통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교회에 또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주더 건강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